안녕하십니까, 비포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여러분 모두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던가 팟캐스트로 들으시던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같이 보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마크 니콜라스이고 여기 저는 비포에서 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90년 초부터 비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뜻은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것과 제 자녀들을 여기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6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젊은 가족들을 볼 때 제 생각이 나고 이 교회에서 제 가족들을 키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시는 일들과 다른 분들 또는 저희 가족에게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교회 커뮤니티에 속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광고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온라인 헌금 시스템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대하게 헌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헌금은 우리 도시와 도시를 넘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헌금 변화 정보가 여러분의 이메일로 제공될 것입니다. 또 변화의 정보가 교회 웹사이트에 제공될 것이며 아니면 예배 끝나고 밖에 가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라이브 예배를 볼 것이고 우리는 좋은 금요일 Good Friday에 아침 7시 예배를 볼 것이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 아침에 예배가 있겠습니다. 부활절은 보통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위해 저희 교회는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초청장 또한 예배당 밖에 테이블에 있겠습니다. 이 초청장은 중국어, 스페니쉬어, 한국어로 번역된 초청장도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린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를 숭배하고 예배를 보는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따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난 며칠 동안 설교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왜 소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까? 그들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직자 또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 또한 성직자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직자 또한 보통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성직자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는 성직자 자신이 직접 죄를 고백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서짐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부서짐을 도우기가 힘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도움을 받고 힐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도우기가 힘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직자가 이 모든 것을 하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성직자 또한 부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희생을 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 23장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네, 여길 보면 에론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뿌려줬고 희생을 바치고 또 모세는 그의 손가락에 피를 젖어 에론의 귀에 손에 발을 만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 손가락, 발가락.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피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피는 덮습니다. 피는 커버합니다. 커버하고 정화합니다. 그렇다면 왜 귀에 묻히겠습니까? 귀는 무엇을 합니까? 네, 귀는 귀로 우리는 듣습니다. 따라서 성직자가 무엇에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성직자라면 많은 소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짐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럼 손가락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대 근동에서 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손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피를 손에 묻히는 것은 이 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가락에 피를 묻힙니다. 성경에선 걷는다 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걷는다 보다 뜻이 깊습니다. 걷는 것은 삶과 연관이 있고 어떻게 걷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신약에선 바울이 내가 부름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가르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의 피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 성직자에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린 레위기 8장 30절로 전파하겠습니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여길 보면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과 피를 뿌리고 봉헌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직자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완벽하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여기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기름과 피로 봉헌했습니다. 여기에 봉헌이라는 단어는 깨끗이 하다, 다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봉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 앞에서 아론을 성별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서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은 분리되었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게 격리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깨끗하고 더 좋고 더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성직자들은 신비로웠고 숨어있다가 마법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닙니다. 방금 읽은 내용은 지금까지 본 것과 다릅니다. 성직자는 보통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멈춰서 말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염소와 같이 걷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취약성과 투명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어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이것을 생각할 때 누가 먼저 이 단어에 대한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에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8장을 읽을 때 제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무언가 공유하겠습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서지고 억만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야 했던 인생의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들, 제가 한 행동들, 제가 생각하고 후회하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 주만 해도 제 아내에게 바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 성질에 못 이겨 화를 내고 저에게 사소한 일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중요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잘못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 히브리어 5장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어를 많이 참조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는 한 도시의 한 무리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추종자가 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글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 임명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는 제일 높은 성직자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는 사람들이 집중하고 궤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 도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약함, 약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하다라는 말을 그리스어로는 힘이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여행을 가다가 힘이 없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향한 대답이 어리석거나 어린 아이같이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3절에서 읽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절에는 그는 스스로 희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는 우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은 성직자도 다른 사람처럼 죄 짓고 부서지고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만 성직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모자를 썼을 뿐입니다.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퍼펙트한 완전한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에선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보통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모임을 모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가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나오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4장에는 나는 너를 부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느리고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라는 사람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는 내가 너를 형성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대답하길 하나님 어떻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빨리 지나가 신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쓰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규칙적이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임명하신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선 강하고 힘쓰고 잘생긴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여 굉장한 일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직자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일은 희생 희생 시스템에서 사람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희생이시며 제도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제도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한 시스템, 그 뒤에 성직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 전서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누가 성직자입니까? 성직자 직무가 사람들을 희생하는 희생으로 안내하는 것이었고 궁극적인 희생이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직자임을 의미합니다. 바오로가 글을 썼을 때 그는 목회자 회의에서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영적 스타와 보통 사람과는 큰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팀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선물로 어두운 세상에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가 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성직자입니다. 이 뜻은 여러분의 일은 사람들을 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희생자가 되신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동안 저희들과 같이 예배를 보지 못하셨는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5번째 시리즈를 하고 있으며 구약의 성경 부분을 깊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이 벌써 5번째라는 것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누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줄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처럼 이상하게 들리고 잘못 이해되는 레위기는 우리의 믿음에 무언가를 움직입니다. 레위기는 우리 모두를 넘어 역사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인생이 변환되는 사실들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뒷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하려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위하여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커튼을 옆으로 치우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식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8장입니다. 레위기 8장은 지난주에 본 몇 가지 원리를 토대로 합니다. 하지만 8장은 저번 주의 내용을 넘어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럼 8장, 레위기 8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입을 옷과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과 속죄물로 바칠 수소한 마리와 숫 양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여기 에론은 모세의 형제입니다. 에론은 여기에 제사장 성직자입니다. 에론과 아들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희생하는 것들을 하는 성직자입니다. 다음 글을 보면 에론은 옷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구절을 보아 그들은 옷을 많이 입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름과 소와 두 마리의 순양과 누룩이 없는 빵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레위기 8장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에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론과 아들은 속옷 같은 것만 입은 상태에서 모세는 소와 수장과 빵과 에론의 옷, 기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우리 문화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이 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걸지 않은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이 걸어야만 하는 일인 줄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어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러내어 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레위기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네, 물로 씻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씻는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모세는 머리부터 발까지 아론과 아들을 씻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들이 있는 곳은 사막입니다. 이 뜻은 물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물은 마시는 것입니다. 귀중하니까 마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물로 씻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이 물을 쓰지는 않습니다. 물이 귀중해서 온몸을 전체를 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씻는 것은 깨끗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성직자,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조차 성직자가 나 제사장이 깨끗하길 바랄 것입니다. 모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론과 아들들을 귀한 물로 몸을 씻깁니다. 다음 레위기 8장 7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예옷을 걸쳐주고 그 예봇의 몸에 꼭 붙여 있도록 예봇 띠를 띄워주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두림을 둠밈을 넣어주었다. 여기에 단어 우림과 둠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우림과 둠밈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레위기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에게 정교하고 상징적인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는 또 그 기름이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 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여기에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모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8장 13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물로 바친 수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물로 바칠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